뉴스입니다. 미국 공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공군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 구르먼 공장에서 B-21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공개한 건 1989년 첫 비행을 한 B-2 스피릿 폭격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B-21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로 전 세계 어디서든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방공 레이더에 골프공 크기로 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조차 B-21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컴퓨터 기술이 적용된 B-21은 새로운 목표에서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공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B-21을 실전 배치하고 약 100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B-21 폭격기의 개발과 구매, 운용 등에 최소 2,0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대당 제작 가격은 약 6억 9,200만 달러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16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어제 G조 경기를 끝으로 조별 리그를 마친 카타르 월드컵은 오늘부터 16강전에 돌입합니다. 첫 경기는 오늘 네덜란드와 미국전입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대 호주, 프랑스 대 폴란드, 잉글랜드 대 세네갈, 일본 대 크로아티아전이 이어집니다. 어제 포르투갈을 이기며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5일 저녁 브라질과 격돌하며 이어 모로코 대 스페인, 포르투갈 대 스위스 경기가 다음 날인 6일까지 펼쳐집니다. 16강전은 토너먼트 방식인 단판 승부로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다음 토너먼트인 8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들은 어제 유럽연합, EU 관료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자국 내 불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분노한 학생들이 주로 시위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훨씬 덜 치명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은 규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고 EU 관료들은 확인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와 수십 개 대학 교정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전례없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호주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G7과 호주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EU는 이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G7과 호주, EU는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원유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송유관을 통한 나머지 원유 공급을 차단하겠다며 경고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상 4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클래식 음악 연주단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여성 단원수가 더 많아졌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뉴욕 필하모닉은 남성들 전용 무대였고요. 뉴욕 필이 상주하는 링컨 센터에는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여성 단원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없었다는데 이제는 전체 단원 89명 가운데 여성 단원이 45명으로 남성보다 한 명이 더 많아져서 뉴스가 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단원이 더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성 연주가가 남성보다 더 많아진 것이 1842년 뉴욕 필하모닉이 탄생한 이후 180년 만의 일이라고 하니 뉴스는 뉴스입니다. 또 뉴욕 필이 남녀 성별이나 흑인, 백인, 인종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에 따라서 단원을 뽑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한 것이 1970년대가 되어서라는 사실도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행진곡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이 연극 아탈리아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만든 극음악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탈리아는 성서에 나오는 고대 유다 왕국의 여왕입니다. 1600년대 활동한 장 라신느라는 작가가 쓴 희곡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과정이 그 줄거리고요. 작품이 나온 지 200여 년 뒤인 1845년에 프로이센의 왕이 궁전에서 이 아탈리아 상현에 필요한 음악을 멘델스존에게 만들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을 오늘 음악여행의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VOA 한국어 방송이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또 향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듣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작품 번호 453의 3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피아노의 미국 연주자 머레이 페라이어,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작품 번호 453의 3악장 알레그레토를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은 새소리를 항상 떠올리게 합니다. 애완견과 함께 새를 키웠다는 모차르트가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악보에 옮겨놓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쓴 기록이 있는데요. 그 곡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의 17번 3악장이고요. 새가 바로 참새과의 찌르렉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미국의 동물학자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모차르트의 스타링이라는 책입니다. 가계부를 썼다는 모차르트가 이 찌르레기, 애완새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도 적어놓았고요. 새소리를 악보에 옮겼는데 느낌이 어땠더라 하는 기록도 남겨뒀다고 기록하면서 1784년 모차르트의 이 메모가 조류학제 탐구 보고서에서 활용됐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의 3악장을 들을 때마다 그 시작하는 첫 멜로디가 아, 이게 찌르레기 노래소리였지 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주말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스 2세의 푸른 도나우강,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물결 이어집니다. 작품 번호 314, 알렉산더 슈나이더 사중지단이 연주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알렉산더 슈나이더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해마다 1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 오프닝 곡입니다. 청중들도 큰 박수로 박자를 맞추면서 즐기는 신나는 왈츠곡인데요. 1860년대 후반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젖은 오스트리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는 사연은 음악이 가진 힘, 음악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빈 남성 합창단이 부를 합창곡을 의뢰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헝가리로 이어지는 이 도나우강을 주제로 한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야심차게 이 곡을 작곡했다는데요. 합창곡의 반응이 별로였답니다. 그렇게 사장될 뻔했던 이 곡은 다음해인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다시 소개됐는데요.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큰 호평 받았고요. 지금까지 요한 슈트라우스의 수많은 왈츠곡을 대표하는 곡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1991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영화인들이 함께 만든 제임스 라핀 감독의 영화 즉흥곡 임프롬프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쇼팽의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됐었습니다. 쇼팽의 연인.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음악가 쇼팽과 그의 연인인 조르드 상드의 이야기입니다. 1830년대 프랑스가 배경이고요.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문학가 상드가 주인공인데 드레스에 머리 치장을 멀리하고 늘 바지 정장을 입고 다니는 시대를 한참 앞서간 여인이고 또 흠모하는 남성들이 따랐던 화제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상드가 마음을 주게 된 사람은 지인인 리스트의 집에서 만난 피아노를 치고 음악에 빠져있는 예민한 성격의 남자 쇼팽입니다. 쇼팽에 반한 상드가 계속 말을 걸지만 쇼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드가 리스트 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역시 무반응이고요. 그런데 리스트의 아내가 남몰래 쇼팽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드와의 묘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상드를 중심에 두고 상드의 옛 애인과 결투를 벌이는 쇼팽의 이야기. 쇼팽과 상드가 어떻게 만났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어느 정도 꾸며진 이야기가 더해진 영화 속 줄거리가 곳곳에 흐르는 쇼팽의 음악에 더 빠져들게 합니다. 쇼팽 역의 배우 휴 그랜트, 상드 역에는 호주 배우 주디 데이비스가 연기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만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저택의 안주인 엠마 톰슨의 역할이 잔잔한 웃음을 줬는데요. 상드가 쇼팽에게 한 말입니다. 난 덕망이 높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난 사랑해요. 당신을 열렬히, 독점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이 대사가 나왔던 장면이 관객들을 꼽은 명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인이 된 쇼팽과 상드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했을까요? 거침없는 여성 상드와 예민한 예술가 쇼팽은 행복했을까요? 쇼팽의 연인이라고 알려진 조르드 상드의 시선으로 쇼팽을 다시 보게 한 영화 쇼팽의 연인 즉흥곡. 쇼팽의 즉흥곡과 발라드, 또 리스트의 환상곡,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등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 이 영화 속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듣겠습니다. 아무도 내 음악에 절실한 계산이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쇼팽이 상제에게 했던 이 말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즉흥곡도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쇼팽이 음악을 만드는 치밀한 계산, 그리고 고통의 깊이, 물 흐르듯이 연결하는 이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주법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가 연주하는 쇼팽의 즉흥환상곡 4번 C단조 작품 번호 66입니다.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주여 제게 평화를 주옵소서 루마니아의 소프라노 일레나 코트루바스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페라 운명의 힘은 사랑하는 남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족의 비극을 다룬 작품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던 여자의 아버지를 실수로 죽입니다. 상황을 알게 된 여자의 오빠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두 남녀는 헤어져서 전쟁터와 수도원으로 몸을 숨기는데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에 끌려서 만난 남자와 여자의 오빠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의 맹세를 할 정도의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서로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두 연인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결국 남자도 오누이도 모두 세상을 버리게 되는 잔인한 운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페라가 운명의 힘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아리아는 수도원의 바위 동굴 안에서 명상과 기도로 세월을 보내던 여주인공이 자기의 운명을 탄식하면서 죽음으로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는 주여 제게 평화를 주옵소서라는 대사로 시작하는 아리아였습니다.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일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듣겠습니다. 작품 번호 26의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너지코입니다. 1868년 작품이고요. 웅장하면서도 아주 낭만적인 선율이 가득한 곡입니다. 반복되는 멜로디가 점점 소리를 높여갑니다. 바이올린의 화려한 독주와 오케스트라의 대화가 화려함과 슬픔 또 안타까움의 감정을 오가게 합니다. 이탈리아 음악가입니다. 바이올린의 루제로 리치,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골랐습니다. 클래식 음악 여행의 마지막 곡은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엘레지입니다. 오페라 타이스에 흐르는 타이스 명상곡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죠. 남아있는 오페라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만 비제와 구노에 이어서 19세기 말 프랑스 오페라 무대를 이끈 음악가로 평가받습니다. 엘레지, 누군가에 대한 깊은 위로나 애도입니다. 대개 죽음과 삶을 오가는 슬픈 이야기 속에 감정을 담고 있는 프랑스 말인데요. 가슴이 미어지는 그 끌어오는 감정이고요. 한자어로 비가 또는 애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한 곡조에 그런 마음을 그리고 있는 곡입니다. 마스네가 연극 무대에서 연주하려고 만든 음악인데요. 당시 유명한 성악가들의 애창곡이었답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는 마스네의 엘레지입니다. 유진 올만드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